청취자님 혹시 우주나 신과 아주 은밀한 거래를 시도해 본적 있으신가요?
거래요? 어떤 식의 거래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내가 이번 주말에 이 중요한 약속을 포기하고 봉사활동을 갈 테니까 대신 다음 주에 있는 승진 심사는 꼭 대박나게 해주세요. 뭐 이런 방식 말이죠.
아, 네. 우리가 의식하든 하지 못하든 살면서 한 번쯤은 그런 종류의 내밀한 협상을 시도하게 되죠.
맞아요. 이게 되게 끈질긴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무언가를 내어주고 그 대가로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철저한 교환 원리에 너무 깊이 길들여져 있거든요.
네. 그 경제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나 영적인 삶에서도 그 원리가 똑같이 통할 거라고 믿는 경향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익숙한 접근 방식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번 심층 탐구를 통해 들여다볼 자료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맞아요.
바로 그 익숙한 거래 방식이 신 앞에서는 왜 완벽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거든요.
네. 오늘 파헤칠 자료는 성서학자 존 오스월트 박사의 이사야 58장과 59장 강해 노트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인간이 종교적 행위를 통해 어떻게 신을 조종하려 하는지 그 위선을 파헤치고요.
그리고 진정한 의로움이란 과연 무엇인지 알아보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인간의 이런 시도가 철저하게 바닥을 쳤을 때 신이 어떤 방식으로 개입하는지를 추적해 보는 겁니다.
제가 이 강해 자료를 읽으면서 가장 놀랐던 건요. 이게 단순히 수천 년전 고대 중동의 종교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그럼요.
오히려 현대 사회에서 그 정보 과부하 속에 살면서 피상적인 삶을 쫓는 우리들의 심리를 너무나 날카롭게 꿰뚫고 있거든요.
와, 시작부터 엄청 묵직하네요. 자, 이 부분을 한번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죠. 우수할트 박사는 이사야서 후반부의 거대한 문학적 구조부터 짚어주잖아요.
네, 56장부터 66장까지의 구조인데요. 이걸 교차대구법이라고 부릅니다.
교차대구법이요. 그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A, B, C, D, E, D, C, B, A 이런 식으로 배열되는 구조인데요. 이야기가 양끝에서부터 점진적으로 좁혀져서 결국 한가운데로 모이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을 정중앙에 숨겨주는 거네요? 마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속 플롯 트위스트처럼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가장 중요한 단서를 한가운데 둬서 사람들이 메시지의 초점을 절대 잃지 않게 하려는 고대 작가들의 장치죠.
그럼 그 한가운데 있는 정점, 그 핵심 메시지가 뭔가요?
바로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세상에 빛을 비춘다. 멋진 말이긴 한데,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딜레마가 발생하잖아요.
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그 신의 빛이 비추려면 인간 쪽에 의로움이 필요한데 인간은 스스로 의로워질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청취자 입장에서는 약간 억울할 수도 있는 게, 아니, 스스로 할 능력도 없는 의로움을 요구받는다는 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요?
약간 불가능한 미션 같죠?
네. 비유하자면 수영도 못하는 사람한테 구명조끼도 안 주고 태평양을 건너라고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왜 애초에 불가능한 걸 요구하는 걸까요?
그 불가능성이 바로 핵심 장치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 능력을 과대평가하거든요.
아, 조금만 노력하면 건널 수 있다고 믿는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이 절대적인 불가능성은 인간을 좌절시키려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한계를 뼈저리게 깨닫게 하려는 겁니다.
스스로 무능하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네요.
네, 그 무능을 마주했을 때 비로소 의로움이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라 신으로부터 주어지는 필수적인 선물임을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통제권을 완전히 넘겨주는 거군요. 하지만 인간의 자존심이 그걸 쉽게 허락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포기하는 대신 아주 기가 막힌 대안을 선택합니다.
수영을 못하는데 해변에 서서 수영을 엄청 잘하는 척 연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 정교한 위선의 현장이 바로 이사야 58장에 등장합니다.
네, 텍스트를 보면 이 사람들은 겉보기에는 완벽한 종교인들이에요. 매일 신을 찾고 신의 길을 알기를 기뻐하고 심지어 미슈파트를 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미슈파트라는 단어를 좀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현대어로는 흔히 법정에서의 정의 정도로 번역되지만 오스왈트 박사는 이 개념이 훨씬 방대하다고 설명합니다.
단순한 법적 정의가 아니라는 거죠.
네, 생명을 살리고 유지하기 위한 신의 거룩한 질서 전체를 뜻합니다. 종교 의식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의 관계나 사회 구조 등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 적용되는 총체적인 질서죠.
겉으로만 보면 당장 종교 지도자로 추대해야 할 만큼 훌륭한 신도들처럼 보이네요. 그런데 실상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네, 끔찍한 자기 기만과 위선이었죠. 그걸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금식이었습니다.
이야기가 진짜 흥미로워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유대교 역사에서 금식이라는 게 원래 어떤 의미였죠?
원래 기독교나 유대교 전통에서 식음을 전폐하는 금식은 1년에 단 하루, 속죄일에만 공식적으로 명령되었습니다. 회개와 슬픔의 철저한 자기 비움이었죠.
아, 요엘서나 느헤미야에 나오는 금식들도 다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자신들의 교만을 꺾는 회개의 표현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사야 58장의 사람들은 이걸 완전히 변질시켰습니다.
어떻게 변질시킨 건가요?
신의 관심을 강제로 끌어당겨서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 금식을 도구로 사용한 겁니다. 오스왈트 박사는 이걸 철저한 교환 행위로 분석하죠.
잠깐만요. 그러니까 점심 한 끼 굶었다고 해서 신을 자판기처럼 취급한 거네요?
그렇죠. 내가 금식이라는 희생을 치렀으니 네가 나에게 축복을 줘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성전 밖에서는 자기 일꾼들을 무자비하게 착취하고 억압했어요. 텍스트에 보면 악한 주먹으로 친다고 나오잖아요.
네. 오스왈트 박사는 그걸 샘족의 과장법으로 해석합니다. 진짜 길거리에서 주먹 다짐을 했다기보다는 일꾼들을 억압하는 구조적인 폭력을 주먹 다짐에 비유한 거죠.
아, 이거 완전히 현대사회의 모습과 똑같네요. 약간 다이어트 콜라를 시켰으니까 트러플 치즈버거 3개를 먹어도 칼로리가 상쇄될 거라고 믿는 거랑 똑같잖아요.
아주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기부나 금식 같은 종교적 행위가 타인을 향한 통제와 착취를 정당화하는 면죄부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속으로는 내가 이만큼 종교적 희생을 했으니 현실에서 타인의 삶을 짓밟아도 신이 눈감아줄 거라는 끔찍한 계산이네요.
네,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인간이 스스로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자위하면서 실제로는 신의 질서인 미슈파트를 완벽하게 파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얄팍한 꼼수가 신에게 통할 리가 없죠. 그래서 신은 그들의 가짜 금식을 박살내고 진정한 금식이 뭔지 새롭게 정의해 주잖아요.
네. 나 자신을 굶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철저히 타인을 향하라고 명령하죠.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린 자에게 양식을 주고 빈민을 지배드리는 거요.
네, 여기서 왜 신은 하필 이토록 가난한 자들을 신경 쓸까요?
글쎄요, 불쌍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것보다 훨씬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되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 되갚을 능력이 없다.
네, 보상을 바랄 수 없는 대상에게 베푸는 행위야말로 은혜를 완벽하게 증명하거든요. 신의 본성 자체가 아무 조건 없이 베푸는 은혜이기 때문이죠.
와, 그렇군요. 그래서 오스왈트 박사가 여기서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 이야기를 끌어오는 거였네요.
네, 뱀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끊임없이 속입니다. 신이 너에게 좋은 것을 숨기고 있으니 내 손으로 직접 쟁취해야 한다고요?
인간은 그 불안감 때문에 모든 걸 통제하려고 하잖아요. 내 재산, 평판, 미래까지 다 꽉 움켜쥐려고 하죠.
아브라함의 진정한 시험도 바로 그거였습니다. 자기 손으로 쟁취하려는 걸 멈추고 온전히 신의 손에 맡길 수 있느냐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게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스왈트 박사가 안식일과 금식을 엮어서 설명한 부분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네, 고대 농경사회에서 하루를 온전히 쉰다는 건 자기 수입의 7분의 1을 날리는 진정한 희생이었습니다.
아, 내가 오늘 일하지 않으면 굶을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감을 이겨내야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나의 생존이 내 노동력에 달린 게 아니라 신에게 달려있다는 철저한 신뢰의 훈련이죠.
근데 이거 솔직히 너무 무섭고 비합리적이지 않나요? 확실하게 돈이 들어오는 직장 계약서를 찢어버리고 일면식도 없는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 떠나는 것과 같잖아요.
자본주의적인 계산으로는 당연히 비합리적이죠. 하지만 보상 심리 없이 행하는 이타주의가 우리를 어떻게 해방시키는지 봐야 합니다.
해방시킨다고요? 오히려 불안해질 것 같은데요?
통제해야 한다는 그 압박감이 사실 우리를 병들게 하거든요. 두려움을 뚫고 은혜를 베풀 때 오스왈드 박사의 말처럼 신은 전혀 예상치 못한 그분만의 방식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아, 이사야서에 묘사되는 급속한 치유나 물된 동상 같은 회복이 그 결과군요. 통제권을 내려놓은 자들이 누리는 평안 말이죠.
네, 스스로를 올가매던 불안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참 어렵네요. 아브라함처럼 신을 온전히 신뢰하고 타인에게 은혜를 베푸는 게 정답이긴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인간은 이 과제를 달성하는 데 참혹할 정도로 실패해왔잖아요.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으로 넘어가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경에서 가장 암울한 구절 중 하나가 등장하죠.
신의 팔이 짧거나 귀가 어두워서가 아니라 인간의 죄가 신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선언하는 부분이죠. 피 묻은 손, 거짓말, 정의의 부재.
맞습니다. 여기서 오스왈트 박사가 현대사회를 향해 아주 흥미로운 비유를 던집니다. 텍스트에 나오는 독사의 알을 품고 거미줄을 짜는 사람들을 현대의 텔레비전 산업에 빗대죠.
오, 텔레비전 산업이요? 이 자료가 특정 정치적 성향을 띠려는 건 아니지만 미디어 산업을 지적한다는 점은 꽤 흥미롭네요. 어떤 맥락인가요?
수십억 달러의 돈과 시간을 들여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생산하지만 결국 그게 대중의 폭력과 파괴를 부화시키는 독사의 알이거나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지도 못하는 쓸모없는 거미줄에 불과하다는 일침이군요. 아무리 거미줄로 옷을 짜 입으려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인간 노력의 허망함입니다. 결국 인간은 빛을 기대하지만 어둠 속을 걷고 한낮에도 맹인처럼 벽을 더듬는 절망적인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완벽하게 제로인 상태죠.
와, 분위기가 진짜 갑자기 확 바뀌네요. 방금 전까지는 뇌물을 주고받는 위선자들의 법정 드라마였는데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신이 지켜보시다가 개입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보시고 직접 나서잖아요.
네, 15절 하반절이죠. 신이 놀라시며 직접 구원자로 나섭니다.
갑자기 신이 의의를 흉패로, 구원을 투구로, 보복의 옷을 입고 등장하는 마블 슈퍼히어로 영화가 돼버렸어요. 전사로서 강림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신성한 전사의 등장입니다. 이 지점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전사가 처붓으로 온 대상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 점이죠.
그러니까요. 역대급 플롯 트위스트인 게 포로기 이후로 돌아온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히어로가 바빌론 같은 적국을 때려잡아줄 바랐을 텐데 말이에요.
당연히 외부의 적을 처단해달라고 기대했겠죠. 하지만 전사가 싸우러 온 대상은 외계인이나 적국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들 내면 깊숙이 자리잡은 죄악 그 자체였죠.
와, 내가 겪는 고통의 원인이 외부에 있는 줄 알았는데 진짜 악당은 바로 내 안의 위선과 죄졌다는 거네요. 이거 너무 두려운 진실 아닌가요?
진정한 구원이 내면의 악을 파괴하는 것에서 시작됨을 보여주는 거죠. 오스월트 박사는 여기서 이사야 53장과 59장에 묘사된 신의 팔을 아주 선명하게 대조합니다.
53장의 팔은 어땠죠?
인간의 죄를 묵묵히 짊어지는 연약하고 앙상한 팔이었습니다. 하지만 59장에서 강림하는 신의 팔은 완전히 다릅니다. 박사의 표현을 빌리자면 27인치의 거대한 이두박근을 가진 전사의 팔입니다.
27인치 이두박근요? 죄를 완전히 무자비하게 처부수기 위해 등장한 거네요.
네, 오스왈트 박사는 이걸 통해 현대 복음주의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현대인들은 종종 예수라는 색안경을 끼고 신이 세상을 본다고 오해하거든요.
예수라는 색안경이요. 그러니까 내가 온갖 죄를 짓고 타인을 착취해도 십자가 덕분에 신이 나를 그냥 의롭다고 착각해준다는 믿음인가요?
정확합니다. 아주 값싼 용서의 개념이죠. 박상은 로마서 6장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구절을 언급하며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아, 십자가를 통해 무죄를 선언할 뿐만 아니라 그 거대한 이두다근의 팔로 우리가 실제로 의로움을 실천하도록 강권하고 능력을 주신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단순한 법적 면죄부가 아니라 내면의 죄를 박살내고 진정한 내적 변화를 동반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전사의 개입은 인간에게 뼛속 시린 두려움인 동시에 유일하고 거대한 희망이 되는 거죠.
내 안에 끈질긴 악을 부수고 진짜 이타적인 삶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니까요. 자, 오늘 우리는 참 거대한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종교적 행위로 신을 조작하려 했던 가짜 금식의 함정에서 출발했죠.
네, 그리고 대가를 바랄 수 없는 타인에게 은혜를 베푸는 진정한 신의 질서, 미슈파트의 의미를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맹인 같은 절망 속에서 우리 내면의 죄를 박살내기 위해 거대한 이두박근을 가진 전사로 강림한 신의 이야기까지 도달했네요.
결국 우리가 가짜 연기를 멈추고 전사에게 우리를 온전히 내어 맡길 때 비로소 그 메시아의 빛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뿜어져 나올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정말 압도적인 통찰입니다. 이제 이 자료를 바탕으로 청취자님들께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오늘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제대로 가릴 수도 없는 거미줄을 평생 치열하게 짜내는 인간의 헛된 노력을 보여줬습니다.
아주 무서운 비유죠?
네, 청취자님, 당신의 삶이나 커리어에서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인 척 포장하기 위해 매일매일 열심히 짜내고 있는 현대판 거미줄은 과연 무엇인가요?
나를 방어하기 위한 얄팍한 노력들을 말이죠.
맞아요. 만약 오늘 당장 그 쓸모없는 거미줄 짜기를 멈추고 진짜 전사에게 당신의 가장 감추고 싶은 취약함을 온전히 맡긴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상상하지 못했던 진짜 회복이 시작되겠죠.
네. 그 무자비하지만 가장 자비로운 전사에게 내어 맡길 때 비로소 낯설고도 눈부신 빛이 시작될 겁니다. 오늘 심층탐구의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더 딥다이브였습니다.